오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 사도가 선정한 일곱 이적과 함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일곱 표적을 다시 살펴보면 2장 1절에서 11절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4장 46절에서 54절에는 왕의 신하를 고치신 사건, 5장 1절에서 47절에서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사건, 6장 1절에서 41절에서는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 6장 15절에서 21절에는 바다 위로 걸으신 사건, 9장 1절에서 41절에 보는 대로 나면서 시각장애자 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신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1장 1절에서 57절까지의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각자의 어떤 사건에 하나님의 의미하시는 메시지가 다 있었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다, 그런 결론들을 봅니다. 이 마지막 표적이야말로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의 증거의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인류가 생긴 이후로 아직까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난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일으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예외가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르는 자들이고, 죽음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일 따름이죠. 이 죽음의 잠을 깨울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생명을 친히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지요. 맹인이 맹인으로 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선포하셨던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병과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심을 듣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자신 있는 선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나는 시체 앞에서 나오라 자신 있게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감격의 절정을 늘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임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 계속 나누겠지만, 주님께서는 공간복음에서도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도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에, 그리고 마가 누가도 같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이 사건에는 12년 동안 혈병에 붙잡혀 있다가 나음을 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도, 고침받은 사건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장례를 치렀고 자연의 화학적 반응으로 부패가 이루어져가는, 어찌 보면 자연으로 돌아간 사람을 살리시는 사건은 마치 흙을 뭉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일으키신 아담을 만드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처음 사건과 다름이 없는 역사였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사건의 발단과 생명 회복을 위한 접근까지의 시작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앞으로 5시간을 이 11장에 할애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극진하게 섬겼던 나사로 가정에 갑자기 당한 어려움으로 인한 호소와 사람의 감정과 그것을 다스리시고 사용하시는 예수도와 생명의 주님의 주변에서 오해하고 급하게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5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이더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때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질병은 언제 어디서나 예상할 수 없이 평화와 행복을 파괴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어떤 것은 가벼운 감기같이 그냥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병은 걸린 사람이 주어진 일반적인 생명조차도 다하지 못하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질병도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인물 중에 한 가정이 이 나사로의 집이었고 두 누이는 누구보다도 예수도를 섬기는데 자신의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사용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꾼들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고 있지만 2절이겠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랬는데 다음 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될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이 두 자매조차도 서로 경쟁하듯 주님을 사랑하는 내용도 엿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이야기인데 음식을 장만하는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조용히 듣는 마리아의 두 사람의 아주 신경전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11장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역사의 시작은 오히려 병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절망의 상황에서 만나는 소망과 기쁨은 그만큼 감격도 큽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첫절로 볼 때는 한 가족이 아닌 것처럼 기록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마다 자주 머무르셨던 베다니와 죽어 썩기까지 했지만은 다시 살아난 병든 나사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의 심중이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드디어 이들의 가족관계를 소개하면서 특히 마리아는 주님께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3절과 5절은 이 가족과 예수도의 아름다운 관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리고 5절에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리 되어 있죠. 여기 나사로의 누이들은 특별히 주님 계신 곳까지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치료를 구했고 거기에 대한 주님의 모습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사랑의 관계를 요한은 자세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궁금증은 아니 이 우주의 창조자요 운행자요 주인이신 예수도의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요. 특히 사람까지 보냈는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죽어 장사되기까지 한 상황으로 갔는가 하는 의문들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병들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갔기 때문에 오히려 영광은 컸고 주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극진히 사랑을 입은 성도도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영원한 세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보상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두 자매조차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죽은 후에 돌아오신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1절에서는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2절에는 또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탄식하고 불평하는 모습 볼 수 있죠.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0절에 선언하심을 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어려움을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 어려움과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당하는 어려움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혹시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여전히 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너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랑하시는 오라버니가 병들었으니 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6절에 그랬잖아요. 이러한 주님의 응답의 늦어짐은 오늘 우리들도 가끔 경험하는 일들이죠. 어떤 일은 너무나 급해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급하게 기도해 보지만 여전히 잠잠히 계시는 주님 같기도 하는 경우를 경험하곤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도 시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사람의 생각에 늦어질 뿐이지 하나님께는 결코 어떤 것도 늦어짐이 없이 계획대로 행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급하게 설치다가 기회를 잃거나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도 더러 경험들을 하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응답보다는 주님의 뜻에 조용히 맡겨드림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 입장이시기 때문에 이 와중에도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심을 봅니다. 즉 어두움에 다니지 말고 빛에 다니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러한 가르침은 그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가 닫힐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나사로에게로 가야 할 시간이 되자 주님은 비로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7절에 하셨는데 주님의 역사와 움직이심은 이 세상의 시간에 기준을 두지 않으시고 스스로의 뜻에 맞게 움직이심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우리 역시 여유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일들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급한 우리 자신들이 문제일 뿐이죠. 여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오히려 더 부정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8절에 그러거든요. 제자들은 병든 나사로를 고치는 문제보다도 오히려 예수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이 더 크게 여겨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이미 유대인들이 주님께 대한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8장 59절이라든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하는 10장 31절에 상황들을 봐왔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베다니로 가시려는 주님께 경계를 부탁드리면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스승을 아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것이다. 그런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도께서는 이런 경우에도 오히려 귀한 교훈으로 답하심을 듣습니다. 긍정적이고 또 부정적인 표현을 다 사용하셔서 빛에 다닐 것을 당부하시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9절에 그랬죠. 이것은 평범한 사실이면서 진리입니다. 빛은 밝은 광명과 생명을 의미하고 밤은 어둠과 죄와 죽음을 의미하므로 하나님의 허락과 이끄심에 따라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므로 빛에 다니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행하는 것이 빛에 다니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주님의 뜻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빛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고 이것은 예정하신 시간과 조건에 대한 순종도 의미하므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9절 하반절이겠는데 이 세상의 광명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옆에 사람도 얘기합니다. 밤은 자는 시간으로 만들으시니 쉴 시간에는 쉬는 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 요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별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지나친 건가요? 대부분의 범죄는 밤에 이루어지지만 요즘은 낮에도 흉악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역사에 죄의 어둠이 깊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앞에서도 예수께서 빛이심을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8장 12절이었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역시 9장 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하심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서 죄의 어둠에 행하는 것은 자체적인 빛을 갖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나중 예수께서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12장 3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로 가자시는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말씀과 예수도의 안전을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빛에 행하는 것이라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는 곳에 이틀을 지체하신 후에 나사로가 죽은 후에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다시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가시려 하지만 죽은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는 표현이나 그가 이미 죽었음을 밝히 말씀하시고 가자고 할 때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는 제자들의 오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안타깝게도 신앙의 성장을 위해 말씀하시는 예수도의 비유를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3년 가까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지만 여전히 성령의 역사 없이는 진리의 진보는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거지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셨는데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신 후 하신 이 말씀은 당연히 바로 앞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하는 교훈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의 말씀은 당연히 나사로가 죽은 것을 말씀하심이었지만 제자들은 말씀 그대로 이상의 이해를 하지 못함을 여기서도 우리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15절에서 대표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도들의 죽음을 자는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12절에 그러거든요.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죠.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중병에 걸리게 되면 그 병도 문제이지만 잠을 잘 수 없다는 데서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는 정도라면 나을 것이라는 이런 엉뚱한 답변인 겁니다. 특히 주님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시는 표현에서도 사실적으로 자고 있다면 예수도가 아니라 그의 두 누이도 깨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아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이들의 옳지 못한 판단을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느니라 13절을 그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요한 자신도 거기에 포함됐을 것이므로 그러한 자신들의 영적이지 못함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사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짐작을 해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게 사실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죽도록까지 그곳에 지체하신 이유를 비로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거기 지금 나사로가 죽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들을 제자들을 인하여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너희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사로 곁에 계셨더라면 모르긴 해도 앞에서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가 고백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는 내용을 인용한 바 있지만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도께서 지체하시는 것은 전혀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시간에 맞추시기 위해서임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것은 단순히 회피가 아니라 더 깊은 뜻을 위해서였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즉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일찍 나사로에게로 가시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사실 이 사건 말미에 기록되는 대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45절에 그런 기록으로 봐서 예수도의 모든 행동과 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에 맞추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제 드디어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갈 시간이 되었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를 통하여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확인하고 믿겠다는 도마의 엉뚱한 행동이 여기서도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어찌 보면 굉장히 결연한 순교를 당할 의지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표현은 앞에서 제자들이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신 주님께 드렸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는 8절의 말씀 요청과 연결된 믿음이기보다는 조금은 영심리에서 또는 모험심리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도마의 이러한 행동이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는데 한 군데를 나중에 보지만 20장 25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제자들로부터 전해 듣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충분히 즉흥적이고 모험적인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데서도 도마의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될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도 중병에 걸릴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답변이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경우에도 빛 가운데 행해야만 합니다. 즉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역시 같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나님의 시계는 매우 천천히 움직인다 했는데 사실 우리 사람의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고통의 시간은 너무 지체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의 애타는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매우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늦을지라도 믿음을 지킨다면 그만큼 하나님께 우리 자신에게 영광은 클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